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 나갈랜드에서 이제 5년 선교하다가요. 이번에 스리랑카에 이제 두 달 동안 교회 보내심을 받고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길을 여셔가지고 이번에 스리랑카로 파송받게 된 최현용 선교사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한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한절 읽었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신간 서적 출간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름이 뭐죠? 예,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혹시 그 다들 구입하셨습니까? 예. 그 목사님 신간 서적하고 또 이번 월드캠프 목사님 이제 강연의 주제가 악령이었거든요. 악령. 우리의 마음에 나라고 속이고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실제로 내가 아닌 그 악령에 대한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인도에 이제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자가 인도 비자가 거절되면서 지금 7월 달인데 7달 중에 5달을 제가 이제 한국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축복을 저주로 보게 하는 악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또 매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섯 달 목사님 교제해 주신 걸 이렇게 농축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동안 다 이야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저희 상식장들하고 교제해 주시면서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이제 온전히 이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최현용으로 서는 게 아니고 이제 최예수로 이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막 겨우겨우 간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심판대에 설 수 있는 믿음은 가졌는데 그 뒤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단계가 이제 스토리만 들어오는 단계, 오병이어, 또 다윗이 골리앗 죽인 이야기, 노아가 방주 지은 이야기, 이제 이야기만 들어오고 한 단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율법이 보이고 이제 죄가 보이고 죄인이 되는 단계. 이 2단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뭘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성경 안에 많은 구절 속에 있는데 그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깊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단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된 단계. 그게 이제 3단계인데 이제 마지막 4단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거기 보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화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능력 있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 예수님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네들 사역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사역한 게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서 사역을 한 거다. 예수님과 똑같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서 사역을 하니까 부족한 나로, 안 되는 나로, 형편이 밀릴 수밖에 없는 나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네들이 그 사역이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쭉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자네들이 박 목사님과 내가 똑같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박옥수 목사님보다 낫다고까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네들이 정말 예수라면 예수님이 박옥수 목사보다 못하느냐. 근데 자네들이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네들의 미래 죄도 해결 못하고 자네들의 과거 죄만 간신히 억지로 그것도 사해주기 싫은데 겨우겨우 사해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또 범죄하거나 또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 다 잃어버리고 자기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자네들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놨다. 자네들이 예수인 걸 믿어야 한다. 그때 자네들이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잠자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벌레였다가 잠자리로 거듭나면 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기억 속에는 여전히 물벌레였던 기억이 있다. 기억 속에 자기를 보면 늘 물벌레인데 잠자리가 날려면 먼저 자기가 잠자리인 걸 믿어야 한다. 기억 속에 있는 자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속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고 잠자리라는 걸 발견하고 잠자리인 걸 믿을 때 날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든다는 거죠. 아, 내가 날개가 있구나. 야, 저 잠자리 참 나는데 나도 날면 좋겠다. 그런 원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잠자리란 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믿을 때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자네들 다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 이제 그 교제를 마치시고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목사님 이제 가셨거든요. 캄보디아 이제 가시고 저희가 이제 오전마다 사역자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전화가 한번 오셨습니다. 이게 영상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교제했는데 마음에 말씀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자유가 옵니까? 예. 목사님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절대로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행위를 보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 며칠 전에 우리가 예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셨는데 그 교제를 해주시고 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첫 번째 목사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게 뭐냐면은 자네들이 예수가 됐다는 걸 믿을 때 행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행위인데 우리가 행위를 바라보면 사단 앞에 맥을 못 춘다는 거죠. 그 짧은 2, 3일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실제로 목사님하고 교제가 마친 이후에 제 행위가 온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처럼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진짜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전화 걸어주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절대 행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씀을 이기니까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건데 말씀이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빠져들면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짧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이제 걸어 주셨어요. 이제 한 2, 3분 정도 되는 이제 그 통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전화 거실 때 오전 비 말씀 전화하기 직전에 막 넥타이 막 매시면서 전화 걸어 가셔가지고 행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한 3분 정도 짧게 얘기해 주시고 넥타이 매시고 이제 나가셨거든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해주시는 그 그냥 이야기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날 이렇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처음 이제 떠오른 분들이 안상배 목사님하고 그 김충환 목사님이었어요. 그 두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이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막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마음에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있었는데 아, 이 형제들이 이제 힘을 얻었구나. 이 형제들이 일어나겠구나. 밥을 먹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같이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 그 마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실제 막 안상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죽어 가시다가 교제하고 막 엘리베이터까지 막 신발 벗고 맨발로 쫓아오시고 김충환 목사님도 막 족구하고 막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 있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이제 죽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김충환 목사님도 목사님이 하루 딱 전주교회에서인가 나오는데 힘없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시길래 아, 저 형제가 왜 저리 힘이 없지? 교제를 한번 더 해야 될 텐데 그 생각하고 목사님 바쁘셔갖고 나오시는데 이제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좀 더 안 좋아지고 형편이 나빠지니까 에이 그런 그렇지 하면서 다시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사단이 우리 사역자님들을 어떻게 낚아채가는지 이 귀한 복음 전도자들을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목사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윤옥 자매님이나 그때부터 목사님 암환자들하고 이제 교제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김 자매님, 절대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야기하시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김윤옥 자매님도 교제하시고 나서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두세 번 정도 고비가 왔었잖아요.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목사님 위경련이 일어나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나 봐요. 그 한 두세 번 정도 고비를 넘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님들한테도 딱 교제해주고 나서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절대 행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가 마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 얻은 이후에 사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행위를 보여주는데, 행위를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고 목사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행위를 정말 보시지 않는, 정말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길 바라시는, 우리가 정말 행위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조언이 어머니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뭐였습니까? 그건 팔다리 눈 잃어버리고 지뢰 밟은 게 아니고, 이게 자기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마음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자기 생각 보태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꼭 자기 친구가 지뢰 밟아서 병신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어머니가 조언, 너 감성적인 아이가 되었구나, 너 불편해지고 너 귀찮아질 거야,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어머니가 내가 병신인데 어머니가 이런 나를 귀찮아하시겠구나, 날 싫어하시겠구나, 거울 속에 흉측해진 자기 모습 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날 싫어하실 거야, 어머니가 날 귀찮아하시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투신자살 한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를 가장 오열하게 만드는 거고,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짓밟는 거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질 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게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잘못된 행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행위 다 처리해 놓으셨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을 복주시고 돕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행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육신적인 하나님 나 안 기뻐하실 거야,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아,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에 그 벽을 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의 대못질 하는 거고,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들의 신은 배라는 거죠. 저는 십자가의 원수가 내 잘못하고 육신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딴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야 나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이런 내가, 이런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를 인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더라고요. 저도 박 목사님 앞에 이제 나올수록 뭘 느끼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제가 읽어낼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행위 싫어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 행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그거 잘 모르잖아요. 꼭 떡 굽는 가늠자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떡 세 강줄이만 갖고 가면 되는데 그 포도주만 갖고 가면은 전직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입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내 행위 보태고 내가 각종 구운 신물 보태가지고 또다시 저주의 길로 가는 게 이제 저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께서 한 번에 이제 저희 교제해 주시면서 내가 사역자들한테 행위 아니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실컷 교제해 줬는데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간증해보라 하면 지 한두 명 뭐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고 이거 목사님 아마 모를 거야 하면서 회심의 카드 꺼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컵으로 때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약간 좀 세게 표현하셨는데 목사님이 행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모르실 거야 하면서 한두 명 그 전도해서 구원받은 거 회심의 카드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모르셨죠? 저 하면서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목사님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전에 목사님의 책망을 들으면 막 주눅 들고 긴장되고 했는데 야, 근간에는 이제 목사님의 책망이 야, 우리를 벗겨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내 행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막 진짜 그 행위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시고 뭐라 하시니까 야 하나님 저렇게 싫어하는 행위 내가 들고 나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 행위를 벗겨주시고 눈치 보는 거 아부하는 거 이거 싫어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책망으로 전달해 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강남에 이제 두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행위에서 벗겨주시니까 뭐 행위 빼고 나면 우리가 뭐 매일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옆에 나아갈 때마다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과 만나지고 목사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딱딱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스리랑카에 뭐 일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인도 비자를 받으려고 거기 갔었던 거였는데 스리랑카에 도착하는데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시냐면 야 껍데기는 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입고 이 스리랑카 땅을 밟으셨구나. 그럼 그 유대 땅에 헤롯이 이제 왕이었지만 실제 하나님 눈에는 그 유대 땅의 주인이고 왕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땅을 복되게 바꾸셨는데 스리랑카의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지만 실제 이 스리랑카 땅의 주인이고 왕인 부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야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셨다. 이 땅에 고통하고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시겠구나. 이 땅을 예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 그 마음이 이제 들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리랑카 잘 모르시죠? 예,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그 실론티 있었잖아요. 그 실론티, 그 실론이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를 굴러다니는 차 말고요. 그 먹는 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고 또 신밧드의 모험 아시죠 여러분? 그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보물섬이 스리랑카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코 폴로라고 전 세계 일주했던 그 사람이 세계 일주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스리랑카라 라고 했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저도 뭐 불교 국가 옛날에 쓰나미 났던 나라 그렇게 말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교회 보내심을 받고 그 스리랑카에 한 두 달 정도 있게 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거기 구원받은 형제님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구원받아서 3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스리랑카에 돌아가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지 않고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거기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도 찬드런이라는 형제도 만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초청해서 그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또 아내, 딸 이렇게 다 구원받고 그 형제의 마음에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또 그 형제 통해서 연결된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 또 계속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세 번씩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도 구원받는 분들도 많이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간증을 드리니까 이제 한국 계신 종들이 인도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스리랑카에서 충분히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개척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예수가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살라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0년 넘게 예수님으로 살아오신 박 목사님으로 제가 거기 간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곳이었고 또 목사님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인데 목사님의 분신으로 목사님의 지체로 이제 거기 간 거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스리랑카에 오셨으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은 지금 장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그 정부와 이제 MOU를 맺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 얻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총장님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 초청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얻어서 그 나라를 다 얻으시는 그 목사님 마음이 생각되면서 이제 장관님들도 이제 초청하고 또 총장님들도 만나고 이제 목회자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이번에 교육부 정무장관님이 한국에 이제 월드캠프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스리랑카가 이제 유명한 관광지지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2015년도에 이제 1위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위였고 스리랑카가 이제 자살률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그렇게 높고 대학교까지는 이제 교육이 전액 무료인데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10%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는 대학 입학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하고 아니면 그냥 3륜차 운전이나 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교육부 정무장관님이 이제 쭉 참석하시면서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들으시고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힌두시거든요. 힌두인데 이제 그 어딥니까?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힌두지만 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나 힌두나 무슬림이나 핍박받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자기 민족이 그 2200만 되는 인구 중에 200만 그러니까 10%밖에 되지 않는 인도 타밀계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시고 또 소수 부족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나 사회 진출하는 부분에 다 제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대학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 훈련 학교를 이제 올해 42개를 열었고 내년에 100개를 연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마인드 교육을 쭉 들으시더니 야 진짜 우리가 기술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하시면서 기술 그 학교에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9월 달에 본인께서 직접 주관하는 1,500명 학생들 캠프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를 정식으로 강사로 이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서 저희 스리랑카로 돌아가는 그 공항에서 대사관 직원을 불러가지고 제 앞에서 직접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는데 전적으로 다 도와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리랑카 가서 이제 그 아드님이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아드님하고도 통화해보고 또 그 해외 업무부장하고도 얘기해보니까 출근하시자마자 IYF에 있는 동안에 너무 행복하셨다고 이 마인드 교육으로 우리가 같이 일할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IYF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보내시는 이제 친서도 이제 전달해 드리고 또 마인드 교재도 이분이 총리께 전달해 드린다고 이제 가지고 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총리 이 장관님하고 통화하니까 아드님에게 초청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그 초청장을 보내면 오겠다고 답신을 주고 그러면 장관님이 직접 이민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대사관에 최연용 씨에게 비자를 주라고 이제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 승려 협회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스님들을 11명 국회의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입법을 하고 또 행정 요직마다 이제 그 승려 협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20년 동안 유럽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한인 선교사들도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 비자는 받아서 갈 수 있지만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비자를 주라고 이름을 줘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스리랑카에서 가장 경계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교였잖아요. 근데 불교 국가였는데 이제 기독교로 전환된 이제 불교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꼽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 제일 경계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장관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비자를 얻어서 스리랑카에 길을 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인도에서 이제 5년 선교를 하고 이번에 이제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갈랜드에서 나올 때 그 교육부 장관님 또 경찰서장 또 의사협회 협회장 또 학교협회 협회장 또 스카우트 총재 이 다섯 분 추천서를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 나갈랜드에도 길들을 열어놓으신 게 많아가지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은데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비자를 다섯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거절당하고 인도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왜 인도에 복음 전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 마음이 들었는데 스리랑카에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걸 보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역사가 있던 그 예루살렘에 그런 핍박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몇 구절 뒤에 가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하셔서 믿는 자들을 흩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에 잠깐 이런 환란을 허락하셔서 인도 주변 국가에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국가가 많은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자가 거절 안 당하고 이런 환란이 없었다면 제가 스리랑카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리랑카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불교라는 종교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빠져 살면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정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스리랑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두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들면서 참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월드캠프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14장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를 위하여 일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길보아산에 자기 죽을 때 자기 세 아들 다 죽고 나라가 패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해서 일할 거 그거 하나 믿고 달려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블레셋, 마병이 3만이요 병거가 6천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블레셋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그만둘 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건지 여러분 이제 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두 시간 동안 목사님 그 부분 가지고 막 또 이야기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아 부담스럽다,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뒤로 물러서고 어떤 일 앞에 적극적으로 막 달려나가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사울의 길이고 나도 망하고 내 자식 다 망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다 망할 거라는 그런 감각 내게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두 시간 동안 이제 책망 듣는데 뒤로 물러서는 거 부담스럽다는 그게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불신하고 짓밟는 이야기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제 교제를 쭉 해주시고 나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관이 모시고 이제 모시는데 박용주 목사님이 저에게 장관님들하고 총장님들한테 월드캠프 유치 설명회를 할 건데 그 준비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준비하라고 할 때 그 PPT 자료 그거 준비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발표를 이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5년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저를 봤을 때 제 영어는 장관용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용이지. 그 이제 장관님 행사하면 모든 걸 장관급으로 맞추잖아요. 이제 음식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꽃도 올려놔야 되고 테이블 뽀 하나도 그렇고 식순지 하나도 장관님 거는 다르게 맞추잖아요. 장관님 선물 드릴 때 누가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볼펜 하나 사가지고 선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홍삼 액기스라도 하나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저를 보니까 아 학생 앞에서 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장관님하고 총장들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 내 영어는 장관용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와 망했다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다가 막 또 버벅거리고 막 실수하고 그러면은 또 아 막 책망 드릴 거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월드캠프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방주사를 놔주셨잖아요.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다 망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학생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장관과 총장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돌려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장관님들보다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게 이제 사울의 길이구나. 아 그러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이제 진행되니까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고 달려 나갈 거냐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 불신하고 뒤로 물러서고 또 주저앉고 사울처럼 저주받고 내 자식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다 저주받게 할 거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골리앗을 보내실 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왜 이렇냐 사자 잡으니까 곰 나오고 곰 나오니까 골리앗 나오고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보내셨는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그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낱 목동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셔가지고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게 골리앗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성교회에 나보다 영어 잘하시고 프레젠테이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전 세계에서 오신 장차관님들, 총장들 앞에서 39개에서 온 장관님들 앞에서 내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돈 주고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내가 돈 주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야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11남매고 저희 어머니가 6남매시거든요. 그 이제 제가 구원받고 저희 부모님 구원받으셨는데 저희 제일 큰아버지 큰어머니죠. 큰어머니가 유교 집안이 저희 전체 유교 집안인데 그 일반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이 제사가 이게 우상 섬기는가를 해가지고 제사들인데 제사상을 한번 뒤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우리 집안에서는 기독교 하면 원수거든요. 집안을 가정을 가정 파탄낸 원수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또 교회 나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한 분씩 구원받을 때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쟁이 됐다고. 또 요새 사이비 종교가 워낙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야,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 친지들 구원받지 않은 내 친구들 내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구원 안 받은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내가 그 발표할 때 영상선교부 형제님한테 부탁해서 영상 좀 다 좀 잘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그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 영상 편집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친척들 친구들 선생님들 내가 장관들 앞에서 유창한 영어로 30개국에서 오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다 보내드려야겠다.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 다 얻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야 예수쟁이에 빠진 줄 알았는데 그거는 기독교 행사 아니잖아요. 장관, 교육부 장관님들 청소년부 장관님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 제가 몸무게가 43kg였는데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하루에 17시, 한 18시간씩 게임하고 머리도 이제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 빨갛게 염색해가지고 별명이 제가 공대 또라이였거든요. 매일 설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혼 직전이었고 정말 우리 가정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제가 몸무게가 이제 50kg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강남에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영육간에 힐링 받고 나서 제 몸무게가 지금 61kg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살 좀 찐 것 좀 보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턱이 사각턱이었는데 요즘 좀 동그래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스리랑카에 정장 입고 교육부 장관이 미팅 마치고 돌아오는데 안다가 바지가 터져버렸어요. 장모님이 지금 새로 사주신 지금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살도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야 보기도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그 영상 찍어가지고 친척들하고 가족들 구원 안 받은 친구들에게 보내줘가지고 그분들 마음 다 얻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멘트 짜고 이제 구상하고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그거 프레젠테이션 이제 연습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야 이거 통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우리 친지들 마음 다 얻을 거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행사 당일이 됐고 장관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또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딱 다 앉으시는데 가슴이 이제 뛰잖아요. 이제 하루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골리앗을 죽인 물맷돌 물맷돌에게는 아무 조건 필요 없어.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잡히면 골리앗을 죽이는 거고 그 다윗의 손에서 떨어지면 다시 아무것도 쓸모없는 물맷돌일 뿐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야.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네 영어 실력이 어떻고 저떻고 네 발음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해야 돼.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그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한 5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분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 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야 예수님이 저 잡스보다 더 뛰어난 발표를 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대에 서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프레젠테이션 주관하신다. 제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여유도 주시고 침착함도 주시면서 한 3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마치고 났는데 이제 Q&A 시간을 갔는데 한 그 아프리카 여자 장관님께서 손을 딱 드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방금 발표한 그 내용 그 PPT 제가 USB에 좀 담아가가지고 우리나라 가가지고 좀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하셨구나. 마치고 나니까 장관님도 오셔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영상 그 2분 몇 초로 이제 편집해 주셔가지고 그거 진짜 우리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다 보냈거든요. 그 이제 평소 때 답장 안 주는 분들까지 카톡으로 다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부산에서 장어구이를 하고 계신데 답장이 오셨어요. 뭐라고 오셨냐면 야 참새도 오장육부가 있다 하더니 우리 조카가 전 세계를 날고 있구나. 장하다 하면서 현용아 스리랑카 가기 전에 꼭 장어 먹고 가라 하면서 엄청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여시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전교 1등 하던 허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거든요. 저랑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도 영상하고 쭉 간증을 적어서 이제 보냈죠. 좀 기독교적인 걸 빼가지고 반격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딱 답장이 와가지고, 야, 나 며칠 뒤에 유럽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야, 그 니글 보니까 내가 니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구원받지 않는 친척분들이 이렇게 답장을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들, 또 구원받지 않은 이런 분들 마음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월드캠프 유치 설명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주냐면, 망했다. 나는 장관용이 아니야. 나는 학생용이야. 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마귀는 늘 악령은 내게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꼭 코브라 독에 물린 사람처럼, 코브라의 독에 물리면은 피가 마비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부담스럽다, 망했다, 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니까 사고가 마비돼가지고 바보 멍청이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주신 축복이었는데, 악령이 내게 늘 하나님 주신 골리앗을 저주라고 나를 속여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캠프가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 모임을 이렇게 한 번 더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사역자 모임 가지면서 제 마음에 깜짝 놀랐던 건 뭐였냐면, 야, 내가 어제 은혜를 입었어도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악령은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 제 마음에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국 사역자 모임 하면서 좀 책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책망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대화가 안 되냐면 여러분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이해 갑니까? 했을 때 저희 사역자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면 제가 좀 이야기한 부분에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면 왜 아무도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죠? 목사님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는 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아, 나는 오전에 간증했으니까 아, 다른 분들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일 거야. 목사님 질문하라면 은혜 입은 이야기하고, 그게 어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습이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고 못 걸어갈 건데, 38년 동안 해도 안 되던데, 그 음성이 반드시 동시에 들린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하면 그 음성만 들리면 좋은데, 에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목마를 건데, 그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데 그게 악령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행사 마치고 그 교제가 마치면서 저녁 식사 이제 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 축복된 자리에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도 낙오되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위해주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해주고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 메뉴가 삼계탕이었는데, 제가 삼계탕을 받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전도사님 두 분께서 앉으셨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한 번도 앞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권면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아니 전도사님 오늘 왜 한 번도 앞에 나가셔서 간증 안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속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지금 잘 나간다고 너 잘난 척 하는 거야? 너 임마 입 다물어 임마. 너 젊은 놈이. 너 잘 나가다가 미끄러진 사람 많아. 설치지 마. 입 다물면 중간이라도 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양심적이고 합당하고 겸손해 보이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입 딱 다물고 삼계탕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아, 그게 악령인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요? 서로 이야기해주고 교제하고 권면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그 음성만 들으려고 할 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입 다물어, 젊은 놈이. 너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임마? 너 잘 나간다고, 너 그러다가 미운 털 박혀, 임마.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버려버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악한 영에게 지금까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속고 살아왔구나. 이런 자리 들어오라고 그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죠. 영원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안 될 텐데, 목마를 건데, 못 걸어갈 건데, 그 음성이 악령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왜 한 번도 간증 안 하셨어요? 얘기하니까, 저는 부사역자고 사역에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선교사님까지 와가지고 거의 250명 가까이 있는데 간증도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나가서 간증하면 분위기 흐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까 안 믿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악령에게 잡혀있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짧은 40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그 40분 동안 6분하고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긴 교제는 아니었지만, 짧게 짧게 하는 교제였지만, 그 교제를 하니까 제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교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도를 못 받는 거더라고요. 아, 늘 이런 식으로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월요일날 교제가 마치고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까지 이제 교제였거든요. 그래서 새벽 모임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문용주 목사님에게 문자가 딱 떠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있을 박옥수 목사님 책 출판에 대사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래에 이름이 표시된 분들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뜬 거예요. 거기 이제 한 10분 정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이름을 봤을 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딱 봤는데, 아, 누가 내 이름 넣었어.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 교제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야, 늘 악한 영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넣는데 아무 여과 없이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왔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서울 올라가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거든요. 아, 교제하라면 교제하면 되고, 그 일을 문용조 목사님 하라고 하셨겠나.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 책 출판회 하는데 대사님들 좀 많이 오면 좋겠다, 그 마음을 표현하셨을 거고, 그게 주의 마음일 거고, 주님이 나에게 대사 초청하는 일 앞에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악한 영은 늘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그 일을 해봤을 때 가나 대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과 아이와이프 그라시아스를 만나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정말 유럽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프리카를 파괴하고 있는데 진짜 IYF만이 진짜 우리 가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박 목사님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서를 주시면 본인이 추천서를 적어서 외교부 이름으로 올리면 이게 정식 절차가 되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장을 보내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사님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는데 한 대사를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너무 이게 큰 일이었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 요단, 영국, 또 유럽연합, 이 네 개 선진국 그 대사관에 찾아가게 됐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절당했는데 뭘 알게 됐냐면, 이런 분들 만나려면은 이제 장관님과 우리가 사귐이 없는 분들하고 만나려면 일주일 전에 선약을 잡아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오신 분들은 장관님들이 우리와 사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찾아가도 만나주시는데, 입구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안내데스크에 이제 그걸 갖다 드리고 전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한 몇 번 거절당하고 나 보니까, 아, 우리와 사귐이 없는 분들은 행사 며칠 전에 초청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칸타타 이분도 초청하려면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책 출판이 끝나고 나서 미리 찾아가야겠다. 목사님 책하고 토모로지하고 그 다음에 박 목사님 정상들하고 만났던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저희가 월드캠프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청이 늦었습니다. 대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 세계에 이런 각국 정상과 일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꾸는 마인드 교재로 이번에 이런 책들을 저희가 이제 출간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12월 달에 칸타타라는 그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와서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사님 가족분들하고 직원들 꼭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하고 미리 사귐을 가져놓으면 우리가 다음번에 이분들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모로우 이사님한테도 이야기 드리고 또 문영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참 행복하고 이제 재미가 있고 즐겁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이번에 1년 동안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서, 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죄만 사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내 속에 빠져있고 내가 나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들 내가 보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리랑카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투모로우 홍보팀장님이 오셔가지고 투모로우지를 2,000권을 이제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딱 듣는데 행복했을까요? 또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악령이 맨날 맨날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문 그게 설 달에 한번 나오는데, 3,000권이라고 잡았을 때 한 달에 1,000권씩 팔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1,000권 팔려면 하루에 30권 이상 팔아야 되거든요. 아, 나 교인도 없는데, 지금. 아, 지금 가가지고 지금 당장 거기 뭐 집구하고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거, 그 2,000권, 3,000권 받아가지고 그거 안 팔리고 다음 달 거 밀려고 하면은, 아, 이거 막 부담스럽고. 그 생각이 또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아, 이거 악령,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이게 절망, 이건 무조건 악령이 넣어주는 거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리앗은 축복이다, 저주다? 예, 축복이다. 축복이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5장 6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악령에서 건져주시고 야이로가 와서 딸이 방장 죽게 되었음에 지금 가서 손을 얹고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데 그 가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야, 나 지금 바쁜데 지금 야이로 딸 주고 가는데 나 지금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마치고 얘기하자. 그게 제 마인드인 거예요. 야, 지금 이거 할 일도 많이 교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투모로까지 파냐. 이건 제 마인드고 야이로 딸 주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또 만나니까 거기 멈춰서서 그 여자와 대화하시고 그 여자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여자를 혈루병에 놓아주신 다음에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또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더라고요. 6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도 훈련시키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물리도 걸으시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굳이 물비 걸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보니까 성교원에 있다 보니까 박 목사님 스바보드나 하시고 어떤 뭐 일을 하실 때 저 일을 뭐 꼭 하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하는 일 해야 돼. 목사님 그 마음 갖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면 이렇게 사시는 거구나. 목사님이 사시는 삶이 가장 예수님다운 삶이더라고요. 방송도 하고 출판도 하고 선교학교도 하고 5천명도 먹이고 물리도 걷고 우리가 복음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구나. 투모로지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교육부 장관님 마음 다 여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교육부 장관님 가가지고 책 팔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추천 영상 찍어달라 하면 추천 영상 찍어주시겠더라고요. 추천서 한 장 적어달라면 적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받아가지고 학교 이사장님들하고 학교장 찾아가가지고 그거 보여드리고 학교마다 1일 캠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책으로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투마로 출간하게 됐는데 정기구독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팔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팔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주고 투모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리랑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행위를 보게 하는 악령. 하나님 절대로 우리 행위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골리앗은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세 번째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악령의 음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마음 들어서 잠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에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 수양회 안에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던 사람들처럼 수양회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